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염려, 금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참 명령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명령이시죠. 노아에게도 명령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예수님도 명령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승천하시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안 하고 싶은데 강제로 등 떠밀고 강요하고 억지로 무엇을 시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꼭 귀담아 들어야 돼. 마음에 새겨야 돼. 아멘 해야 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받들어 아멘하고 순종할 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둘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을 질문으로 할게요. 요새 항상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십니까? 요새 항상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십니까? 저는 어제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첫 번째 특징은 자유합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죠. 근데 또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목숨 거는 것, 거기를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거 예민해지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요. 또 예수를 믿으면 사람의 판단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실제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만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해지고 쉽게 상처받고 시험들고 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로운 삶으로의 초대라면 두 번째는 참 기쁨으로의 초대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거룩한 기쁨, 영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누린다고 믿습니다. 저는 학교에 7년 근무했는데요. 하루는 제가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 공 차는 것을 구경했어요.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인사를 하고 지나가세요. 그때 가다가 또 오세요. 그래서 왜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7년 동안 저를 봤는데 한 번도 얼굴이를 찡그리는 걸 보지 않았대요. 항상 웃고 있대요. 제가 항상 웃고 있죠. 저는 설교할 때 제가 웃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아, 난 설교하면서도 웃는구나.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항상 얼굴이 웃고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속도 웃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굴은 웃는데 여기도 정말 웃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예수를 만나고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첫째는 참 자유의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참 기쁨, 복된 기쁨, 거룩한 기쁨으로의 초대라고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이 있다는데 그 기쁨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기쁨은 언제나 예수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를 위하여 살 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바깥에서 기쁨을 찾아요. 세상 기준에서 기쁨을 찾아요. 그리고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에서 기쁨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신혼부부 집에요. 도둑놈이 들었대요. 도둑놈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혼부부 집은 다 쌤삥이에요. 쌤삥 아세요? 쌤삥? 오래된 건 흠삥, 새 거는 쌤삥. 젊은 사람들 표현하면 신상. 옛날에 어르신들은 새 거를 야 쌤삥이네 이랬다고요. 다 쌤삥이야. 도둑놈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새 건데. 그래서 도둑놈이 흉기를 갖고 들어와서 신혼부부를 위협했대요. 꼼짝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리고는 손을 내밀려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끈을 해서 손을 이렇게 신랑 신부를 묶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일반 도둑과 별 차이가 없는데 특이한 게 이 도둑이 손을 묶더니 주머니에서 매직을 꺼내서 방바닥에다 원을 그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든 거를 싸가지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여기서 발가락 하나만 나와도 가만 안 놔둘 거야. 딱 위협을 하고는 신랑 신부를 그 안에 딱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리고는 보자기를 피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도 집어넣고 승용차도 집어넣고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놈이 사라지자마자 새댁이 길길이 뛰는 거야.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을 믿고 어떻게 평생을 사냐. 가만히 있으려니까 가만히 있고 손 내밀으니까 손 내밀고 앞으로 살면 별별 위험이 다 있을 텐데 나를 지킬 마음이 있는 거냐. 당신 정말 남자냐. 난리가 난 거예요. 두 번째 난리가 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시집 보낼 때 친정에 기둥뿌리 하나 팔아가지고 보냈는데 눈 깜짝할 사이 저 인간이 친정 기둥을 통째로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새댁이 길길이 뛰는데 놀랍게도 새 신랑이 싱겁게 희쭉희쭉 웃고 있는 거예요. 새댁이 화가 나서 막 손으로 윽박지르면서 뭐가 좋아서 희쭉희쭉 웃고 있냐고 바보같이 보인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신랑이 그러더래요. 자기야 아까 저 도둑놈이 뭘 했냐? 뭐라긴 뭘 뭐래.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저 도둑놈이 원을 걸어놓고 발가락 하나만 나가다 죽인댔잖아. 근데 내가 저놈이 보따리 싸는 동안 수도 없이 발가락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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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저 바보 같은 놈이 눈치도 못 채고 그냥 가더라는 거야. 아, 저 도둑놈 등신 같은 놈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금을 거놓으신 거예요. 어떤 금을 거놨냐면 이제부터는 말씀 안에서 사는 거야. 이제부터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이제부터는 은혜 안에서 사는 거야. 이제부터는 성령 안에서 사는 거야. 그 금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정케 하고 만족케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금 고는 게 우리를 갑갑하게 합니까? 그 검은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를 안정케 하는 거죠. 반대편에서 넘어오지 마세요. 속도 제한은 뭐예요? 과속하면 유연하니까 안전운전하세요. 그 금들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거고 우리를 안전케 하기 위한 금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이 숨막히는 금인 줄 알아. 우리를 살리는 금, 우리를 안정케 하는 금, 우리를 주 안에서 만족케 하는 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금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말씀의 금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은혜의 금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성령의 금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기쁨이 없지? 왜 안 행복하지?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하니까 그래요. 성도님들, 인생을 억수로 재미없게 사는 법 가르쳐드릴까요?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건데 인생을 억수로 재미없게 사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적당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부흥회 왔어요. 근데 오늘 바깥에 회사에서 회식 걱정하고 있어. 야, 이 시간이면 식사 끝나고 2차 갈 시간인데, 야, 지금 노래방에서 탬버린 들리면서 신날 시간인데, 여기 앉아있는데 마음은 회식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또 부흥회인데 안 오고 회식 간 사람은 또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자꾸 이렇게 뺀질거리다가 언제 한번 하나님께 뒤지게 맞지? 언제 한번이 한번 나를 또 가만 안 놔둘 때가, 거기 가서는 여기 걱정하고 불안하고 여기서는 거기 생각하느라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확 빠지도 못하고 여기에 푹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중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요, 인생 전체가 재미없어집니다. 저는 여기 부흥에 안 오신 분들 중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 계시죠. 매여서, 뭐 사정이 있어서, 뭐 회사에서 퇴근이 아직 안 돼서, 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올 수 있는데도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다수는요, 겁을 내요. 은혜 받을까봐. 은혜 받으면 발목 잡힐까봐.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일 시킬까봐. 은혜 받으면 직분 줄까봐. 그래서 그분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가는 걸 겁내. 그게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것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길이 빙판길이 생기잖아요. 빙판길. 근데 어르신들은 빙판길 걸을 때 조심조심 하잖아요. 근데 빙판길은요, 조심조심하면 안 돼요. 찬송가 850장이 나와 있어요. 조심조심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세요? 찌르릉 찌르릉 비켜나세요. 조심조심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빙판길 걸을 때 조심조심하다가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뼈가 뭐 금이 가고, 어르신들은 그러면은 정말 힘드시거든요. 제가 겨울에 빙판길을 안전하게 걷는 법을, 건너놓은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조심조심하지 마시고요, 털썩 주저앉으세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미세요. 절대 안 다쳐요. 절대. 예수 믿는 건 뭐냐? 그런 거예요.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조심조심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왔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고 싶은 대로, 인도하고 싶은 대로,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보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순종할게요.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그때 실제로 신앙생활에 참 기쁨이 있고 내 인생에 그때 참 만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안전한 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서. 아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아멘.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 전제가 뭐냐면 항상이에요. 언제나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음성을 잘 분별을 못해요. 제가 담임 목사 할 때 너무 힘든 게 성도님들이 전화해서 이래요. 목사님 전대요. 그럼 이제 전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김 집사님인 건지 박 집사님인 건지 오 권사님인 건지 이제 헛다리 짚으면 또 아, 목사님은 내 목소리도 모르시나 보다. 뭐 나한테 관심도 없죠. 막 이러신다.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전대예요? 그래서 주일날 광고를 했어요. 제발 저한테 전화할 때 관등 성명을 좀 대면서요. 이름이 뭐고 직분이 뭐고. 이름이 똑같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고 직분이 뭔지 제발 좀 밝히세요. 와, 그렇게 광고했는데도 그 다음날 또 목사님 전대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성도들 목소리는 몰라도 내 목소리는 아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또 전 성도가 다 해요. 미치는 거예요. 저는 강도사 생활을 안양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 일을 늦게까지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전화가 와요. 아직도 퇴근 안 했어? 담임 목사님 전화예요. 근데 제가 항상 죄송하지만 누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정말 혼났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번번이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임마 내가 네 앱이다 임마 그러시는 거야. 근데 성도님들이 전화해서요 목사님들에게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바쁘고 많이 피곤하십니다. 전화하지 마시고 제가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 부러지게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신앙생활이 짧아서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애매할 때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내가 가르치던 원리를 적용하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서 또 뭘 들은 게 있어서 또 이래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이러진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술을 먹으면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그리고 자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안 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안 취하는 사람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런 걸로 시비 걸어요. 시비 걸지 마시고요. 오늘 집회 끝나고 가시면서 그 참이슬을 한 병을 사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뭐 설교도 들었겠다, 은혜도 받았겠다, 잔 두 개 딱 해서 하나는 예수님 잔, 하나는 내 잔. 그래서 위하여 팍 하고 쫙 원샷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주가 팍 들어가서 뜨끈뜨끈한데 부흥회 때 은혜 받을 때 느낌하고 똑같아. 그러면 드셔야죠. 은혜 받을 때 뜨끈뜨끈한 거랑 소주 넘어갈 때 뜨끈뜨끈한 거랑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드셔야죠. 한 세 잔을 마셨는데 혀가 꼬부라져. 근데 방언할 때 꼬부라지는 거랑 똑같아. 어우, 그 정도 신령하면 드셔야죠. 두어 잔을 더 먹었더니 이제 얼굴도 빨개지고 눈도 충혈되고 혀도 완전히 꼬였어. 근데 갑자기 띵동 그러는 거야. 애가 뛰어나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입니다. 아, 급하게 상의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아이를 붙잡고 아빠 없다 그래라. 부흥회 끝나고 초상집에 갔다 그래라. 그러면은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드시면 안 돼요. 당당하게 나가서 목사님 오세요? 이러셔야 돼요. 그러면 드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지 않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단해요. 성도들과 함께 해도 괜찮냐? 목사님 오실 때 같이 합시다 해도 괜찮냐? 그러면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없다, 알면 큰일 난다 그러시면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신학교 교수님이요, 학생 아이 하나가 상담을 하러 왔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이 입에서 그냥 험한 말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막 욕이 막 그냥 어마어마한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욕이 다 사라졌는데 욱할 때는 옛날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은 평소에도 막 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욱하면 이 입이 주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얼마나 걱정이 되면 교수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겠어요. 교수님이 그랬대요. 야, 되게 심각한가 보다. 근데 내가 객관적으로 봐줄게. 한번 내 앞에서 해봐라 그러더요. 교수님이 내 앞에서 해봐라. 학생이 당황한 거예요. 교수님 정말요? 응, 정말. 정말 합니다. 응, 내가 듣고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해 줄게. 자, 들어갑니다. 응, 들어와. 근데 이 학생이 하려다가 말고 하려다가 말고 계속 머뭇거리더니 나중에 그러더래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교수님 앞에서 그래요? 그러더래요. 그 교수님이요, 소리를 질렀대요. 너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조심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을 하지 않냐? 사람 앞에서 부끄러우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가다가 담배 한 각 사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깊이 빨아들이세요, 연결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여 하면서. 근데 연기를 빨아들이는데 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나를 사로잡는 것 같아. 그러면 피셔야죠. 담배 연기를 깊이 내뿜는데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담배 연기 가운데 거하시며 그 냄새를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아. 그럼 막 품으셔야죠. 막. 근데요, 주일날 교회 오다가 저 입구에서 이러시면 안 피셔야 돼요. 입에서 냄새 날까봐, 혹시 옆 사람이 알면 큰일 날까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술, 담배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명확하지 않을 때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간단해요. 성도들 앞에서 자유로운가? 성도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고 기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원리에 맞냐 안 맞냐 따지지 마시고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항상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더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할 때 그 기쁨이 참 기쁨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면 안 되는 기쁨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아니고요, 거룩한 기쁨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더 기쁨이 더해지고 깊어져야 참 기쁨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다시 질문합니다. 요새 용서하며 사십니까? 성도 여러분, 욱할 때 성질내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억울해. 근데 참아. 억울해.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 사람의 연약함과 아직 믿음의 어린 것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려줘. 이것은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슨 문제 생기면 감정 다 폭발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고는 얘기하죠. 난 뒤끝 없어. 나는 아싸해. 나는 그때뿐이야. 이래요. 그렇게 성질내는데 뭔 뒤끝이 있겠어요? 시원하시겠지.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뭐 미련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뒤끝은 누가 없어야 되냐면 퍼부어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당한 사람이 뒤끝이 없어야죠. 그것을 당한 사람은 정작 집에 가서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데, 가슴이 아파서 집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내가 시원하고 내가 개운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희 병원에는 정기적으로 잡지가 나오는데 맨 첫 페이지가 목사 칼럼이에요. 제가 거기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입술 30초, 마음 30년.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욱해서 30초 동안 퍼부어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30년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어요? 내가 어디서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잘한대. 그래서 집사님 누구 안 되면서요? 그리고 누구 안 되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심장이 뛰고 손을 불불 떠는 분 보셨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20년 전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대못을 박은 사람. 20년 만에 그 사람 이름만 들었는데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때 그 억울함이 생각이 나서 손을 부르르르 떠는 분 보셨어요? 나의 욱해서 내뱉은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30년 동안 아픔이 될 수 있고 눈물이 될 수 있고 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뒤끝 없어! 나는 악살해! 너무 무서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내가 정말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말 안 하셔야 돼요. 그 말 하면 꼭 누가 상처받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정말 참으려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참아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는 참았지만 그럼 이번에도 참으셔야 돼요. 그거 안 참으면 이제까지 참은 거 다 의미 없고요. 마지막으로 안 참고 했던 행동과 말이 공동체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돼요. 딱 기억하시다.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혀깨물고 안 하셔야 돼요. 정말 이제까지는 참았지만 그러면 그 마지막을 또 참으셔야 돼요. 그 마지막 한마디와 마지막에 벌떡 일어났던 행동이 온 성도의 아픔과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뱉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알고 성숙한 성도는 그 마지막 한마디를 끝내 삼키고 안 하는 게 성숙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미움은 중요합니다. 크게 따라하셔야 돼요. 미움은 독약과 같아서 마음에 품으면 내가 죽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미움은 독약과 같아서 마음에 품으면 내가 죽습니다. 누구를 독하게 미워하면 그 집안이 잘 안 될 것 같죠? 그 집 애가 잘못될 것 같죠? 근데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요. 내가 은혜 받았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설렜던 그 은혜의 원리가 다 무너져버립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성도들마다 똑같은 은혜를 받지만 특별히 은혜를 더 받는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말씀만 들으면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 쪽에 훨씬 더 강조가 있는 성도.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그 즐거웠고 행복했던 말씀이 괴로움으로 변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꾸 졸리기 시작하고 그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때부터인가 고통이 돼요. 저는 목회할 때 이런 일도 겪었어요. 제가 강조할 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럴 때 어떤 성도랑 눈이 마주칠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예배 끝나고 전화 와서요. 설교하다가 성도한테 주먹질하면서 얘기하는 목사가 어딨냐고 두 시간을 따지는 사람을 봤어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눈이 마주칠 때 웃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전화가 와요. 목사가 성도들을 보면서 비웃고 있다고. 멀쩡한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몸동작 하나까지도 다 갖고 난리를 쳐요. 참 희한해요.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질 때 자기가 가장 은혜 받는 원리가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는데 예민한 분들은 말씀 쪽이 먼저 무너져요. 더 이상 기쁨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행복이 아니에요. 설교 듣는 시간이 고통이에요. 찬양만 하면 난리라는 분이죠. 울고 손 들고 손뼉치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찬양만 되면요 힘이 딸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요 목 안 쉬죠? 잘 모르세요? 힘도 안 들어. 손 들고 찬양합시다. 뭐 1절, 2절, 3절, 4절에도 손이요 깃털처럼 가벼워. 근데요 생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4절까지 들으려면요 팔이 막 끊어지려고 그래요. 찬양하는데 막 목이 아파가지고 요새 찬양하는 목사님들은 또 찬양을 막 부른 노래 또 부르고 부른 노래 또 부르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후렴으로 가고 도브라들이 끝났는 줄 알았더니 앞으로 가. 그러더니 천천히 가, 다시 빠르게 가, 또 후렴으로 가. 옛날에는 신경 안 써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데요. 속으로 그만해. 다음 꼭 해. 찬양하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독하게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특별히 기도가 강조가 돼 있다. 기도가 무너져. 옛날에는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마룻바닥일 때요.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요 두 시간 무릎 꿇어도 다리 안 저려요. 근데 생으로 기도하면요 다리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려가지고 막 코에다 침도 발라. 그런 거 아세요?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한 시간 두 시간이 후딱 가요. 한번 생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일주를 해도 20분이 안 넘어요. 우리 교회 아픈 성도, 힘든 성도 다 기억하고 기도해 보세요. 20분 안 넘어요. 기도가 안 나가요. 딴 생각 들고 졸고. 참 신기하게도 누구를 독하게 비유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원리가 무너져요. 특별히 내가 은혜 받는 요소, 내가 행복해하는 믿음의 원리가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34살 때부터 집회를 다녔어요. 근데 얼떨결에 다니게 됐어요. 저는 부흥 강사를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부흥 강사를 싫어했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학생 집회를 갔는데 애들이 대굴대굴 굴르고 울고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왜 뒹구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난생 처음 집회를 했으니까는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그 다음날 하루 사이에 소문이 나서 다섯 군데의 집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강사가 돼버렸어요. 뭐 산기도도 안 다니고 금식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냥 눈을 떠봤더니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초창기 때는 주로 학생 청년 집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학생 어른 집회를 다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어른 부흥회를 갔을 때 얘기예요. 부흥회를 가면 일반적으로 교회 분위기가 약간 들떠요. 잔치 분위기라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분위기가 업이 돼요. 자꾸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교회는 부흥회를 딱 시작하는데 얼음처럼 싸늘한 거예요. 강하게 얘기해도 아멘도 안 하고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도 아무도 웃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설교에 관심 없다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때 저는 아, 내가 너무 어려서 그런가. 얼음 부흥회를 처음 하니까 내가 지금 서툴러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집회를 하루 세 번 하잖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도 그렇고 낮 집회도 그렇고 세 번 집회했는데 분위기가 한 번도 안 변해요. 둘째 날 밤 집회지만 집회로는 네 번째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본문을 읽고 강사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서 그러는데요. 앞에 탁 나가는데 지금은 제가 뭘 들고 나오기도 하고 안 들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옛날에는 항상 안 들고 나왔어요. 탁 나왔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오늘 내가 왜 앞에 나섰는지 설교가 한 글자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요,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갑자기 제가 탁 섰는데 갑자기 내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마이크 앞에다 대고 막 엉엉 우는데 울면서도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성도님들이 그냥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죠. 뭐 밑도 끝도 없이 목사가 마이크에 대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니까. 근데 한참을 우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마이크에 대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 내가 이 교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치고 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선명한 거예요. 정말 그런 건 난생 처음 경험이에요. 그런가 동시에 눈물이 뚝 끊치는 거야. 울음이. 그래서 눈물 콧물 닦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이 교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슬퍼 우신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 그랬더니 그 교회가요. 놀랍게도 목사님과 장로님이 2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목사님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와 장로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또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딱 반으로 나눠서 말을 하지 않고 인사도 안 하면서 지낸 지가 2년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 부흥회에 뭐가 되겠어요? 전부 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부흥회를 원치 않습니다. 다 일어나서 원수진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냐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붙들고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해드리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강심장이 아니고선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진다는데 가슴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이 슬퍼 우신다는데 뭐. 전성도가 일어나서 원수를 찾아 헤매는 거야. 가장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원수가 또 사인을 해 여기 있다고 이렇게 불러. 진짜 코미디 같아. 여기 있다고 불러. 그리고 지네끼리 붙들고 우는데요. 교회 전체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서로 붙들고 울고 뒹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한참이 지나니까 이제 마음이 진정되고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위치로 돌아가라.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입만 띄면 아멘인 거예요. 입만 띄면 아멘! 웃기지도 않은 얘기인데 우와!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둘째 날 집회가 끝났어요. 제가 집 호텔에 들어가서 자는데 대개 목 강사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대개 목회자 외에는 성도들이 거의 몰라요. 근데 한밤중에 여 집사님한테 제 방으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가 인물이 빤듯하잖아요. 피곤해요. 그래서 밤중에 전화 오니까 제가 딱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왜 하셨습니까? 제가 좀 강하게 딱 나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예의를 갖춰서 저는 목사님이 지금 부흥회 하는 교회 아무 안수 집사님의 아내 되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누군지를 밝히고 자기를 밝혀요. 그래서 왜 전하셨느냐? 이분이 이제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왜 왔냐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내일 자기가 강사 목사님 저녁 대접하기로 한 순서래요. 근데요, 저희 동네에서 최고 고급스러운 중국집으로 모실 건데 내일 가격을 보지 말고 목사님이 평소에 먹고 싶은 음식을 한번 원 없이 다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화했대요.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설쳤어요. 왜냐면 주로 학생들하고 놀다 보니까 중국집에서 먹은 게 짜장면, 짬뽕, 군만두, 그 다음에 탕수육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온갖 요리를 저보고 시키라는 건데 온갖 요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 갔더니요, 저만 부른 게 아니라 큰 홀을 빌려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다 부른 거예요. 그 큰 홀에요. 그리고 정말 음식을 산처럼 싸놓고 먹는데요, 손으로 더 먹으라고 그러고 퍼주고 나눠주고 깔깔거리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행복한 걸 어떻게 2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지? 그랬더니 막 와! 웃으면서 막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식사가 끝날 쯤 됐는데 어저께 밤에 저한테 전화 한 번이 일어나서 한마디 하겠대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누가 밥을 먹는데 돈 내는 사람이 한마디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꼭 들으셔야 돼요. 밥값 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저께 전성도들이 울고 회개하고 난리 날 때 꼼짝하고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 몰랐죠. 뭐 다 난리가 났으니까. 근데 그게 바로 접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대로 앉아있었냐면 왼수가 바로 자기 옆자리에 있었대요. 근데 아무개 집사입니다 했더니 성도들이 와 하고 웃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교회에서 가장 성격이 무서운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해하려고 집사님 그러면 이분의 평소의 스타일로 하면 소리 지를 뿐이라는 거예요. 와 집사야! 잘못한 거 알기나 날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분위기에 자기가 화해하려고 날렸다가 이거를 엎어버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분의 성격에 보면. 그래서 말도 못하고 앞에만 보고 있었죠. 그분도 앞에만 보고 교회는 난리가 났는데 근데 못 견디겠더래요. 온 성도가 끌어안고 울고 화해하는데 자기만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할 용기가 안 나서 그분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대요. 의자 밑에 옆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손을 이렇게 잡았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렇게 잡는 순간 그분이 와락자기를 껴안더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뜻이.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값을 못해서 미안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한성질하시는 분이 이 집사님이 자기도 끌어안고 젊은 제가 어른에게 무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그동안 아프셨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뒤늦게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 입에서 찬송가가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찬송가, 밥을 하는데도 찬송가, 빨래를 하는데도 찬송가, 잠자는 시간 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만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그분하고 원수진 2년 동안 자기가 찬송을 한 번도 안 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가사를 눈으로 읽거나 입만 딸썩거렸죠. 입에서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2년을. 근데 그분하고 화해했더니 입에서 찬양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아,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주는 내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그때부터 다 무너져 내리는구나. 성도님들, 제가 뭘 정해드리려고 그래요. 옛날에 한국 텔레비전의 개그 콘서트에서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아세요?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애정남. 근데 제가 오늘 애정목을 하려고 그래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목사. 이제부터 수정 기쁨의 교회는 이런 원리 가운데 공동체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다 보면 열심과 열심이 부닥칠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부닥칠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고 본의 아니게 열심과 열심이 부닥쳐서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잘못했다고 하냐는 거예요. 세상은 잘잘못을 따집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머리 숙여! 잘못했다고 해! 이건 세상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잘못했다고 하느냐? 무조건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나보다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어리다, 신앙생활이 짧다,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왜요? 어리잖아요. 왜요? 신앙생활이 나보다 짧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누가 잘못했느냐? 직분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뭐가 잘못한 거예요? 직분 받은 게 잘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길대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동안 오래 다니셨다는 거잖아요. 이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훈련들을 많이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누가 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이겨서 자존심을 세웠어요. 근데 나보다 어린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 교회를 옮기는 건 나요?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해요. 나의 자존심과 감정 때문에 믿음이 어린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심하면 교회를 안 나가버리면 한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자존심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걸 아시면 무조건 져주시면 돼요. 아멘? 무조건 양보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내 감정이 중요해. 내 자존심이 중요해. 그러면 이기셔야죠. 근데 교회가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수그리셔야 될 거예요. 찾아가셔야 되고 손 내미셔야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다툼이 있는 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1년 반 만에 교회가 회복되고 가장 조심한 게 다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때 원리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저주는 원리예요. 무조건 직분자가 저주자. 문제가 수습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등록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온다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한가닥 하는 성질이에요. 어느 정도 위도 없고 아래도 없대. 그거 아세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도 없고 아래도 없대. 걸리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제가 바짝 긴장했어요. 왜냐면 교회가 수습돼서 하나 됐는데 센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그분이요, 저희 교회에서 얼마나 다듬어지고 얼마나 멋있는 성도로 변했는지 몰라요. 강한 사람이 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하고 안 붙는 거예요. 한 분은 권사님이 말실수를 했어요. 그분이 젊은 사람인데 얼굴이 확 변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딱 아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난리 칠 거구나. 바로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미안해. 늙으면 머리랑 입이 따로 놀아. 내가 그 말 하려는 게 아닌데 여기서 헛말이 나갔다는 거예요. 미안해. 여러분, 싸움은요, 상대가 기어 올라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이쪽에서 깨갱 그러면 싸울 게 없는데 무조건 잘못했다는데 뭐. 무조건 미안하다는데 뭐. 자기 할머니 뻘 되는 분이 미안해. 늙어가지고 이게 입이 따로 놀았어. 내가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었어. 한 번은 나이 어린 사람이 그랬는데 그분도 미안해. 아, 내가 이런 얘기할 때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걸 눈치를 못 챘어. 근데 내가 앞으로는 이 말 항상 조심해.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얼굴만 변하면 사람들이 다 미안하다는 거야. 조심할게. 내가 뭘.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런 사람들하고 1년, 2년 사니까 사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쓰던 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공동체가 성숙할 때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구나. 공동체 안에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구나.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 저주잖아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지가 잘나서 이겼는 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어른들이 내가 믿음이 어려서 져준 거구나. 양보한 거구나. 그러면요, 그때부터 자기한테 져줬던 그 어르신을 존경해서 쫓아다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다음부터 그 성도가 이제는 자기가 져줘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이 서 있던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 넉넉한 공동체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 영적 흐름에 맞춰서 가는, 사람이 변해지는 공동체의 힘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수진이 기쁨의 교회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충성하다 열심길이 부닥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직분자들이, 먼저 예수 믿은 분들이, 먼저 이 교회에 다니고 정착한 분들이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해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누가 잘못했다고 하느냐?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성도가 잘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성숙해지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기려면요, 그 저쪽에서 화내는 것보다 내가 더 화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소리 질러야 되고요. 그분이 험한 말을 하는 것보다 몇 배 더 험한 말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눈이 처지면 못 이겨요. 이러면 절대 못 이겨요. 이렇게.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누군가를 이기려면 눈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입은 뾰족해야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막 악하고 독한 말을 막 품어댈 수 있어야 돼. 마음은 입에서 쏟아내는 말보다 더 심한 말을 쏟아내야 돼. 마음 속에서는 다 하지 못한 더 독하고 악한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모습을 그대로 거울 가서 보세요. 그게 마귀 모습이에요. 눈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입에서 온갖 험한 말과 소리 지르고 마음은 더 독하고 못된 마음을 품고 그게 마귀 모습이죠. 나는 내 모습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흔적들이 무너지는 거 원치 않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귀하게 여겨. 그게 문제를 아는 분이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누군가를 이기려면 내 믿음의 원리가 무너져야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던져버려야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 성숙한 성도들이 져주고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누가 이기는 거냐? 져주는 거냐?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밖에서 난리치고 들어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 잘 부르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예배 시간이 너무 부딪혀. 너무 힘든 분이 계세요. 예민한 분들이시죠.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저는 365일 부부싸움하면 363일 이길 수 있어요. 제 호가요, 마지막 황제예요. 저희 집사람은 되게 착해요. 화를 잘 안 내요. 그리고 화를 한 이틀 정도 지나서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다 지나가고 잊어버리면, 여보, 근데 생각하니까 되게 화나네? 근데, 그러면 저는 그때 왜 화나는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되게 무던해요. 근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나가서 늦게 들어오든지 집에서 쥐죽은 듯이 있어요. 뭐 밥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말도 안 조용히. 그러면 365일 중에 363일을 제가 이기고 살 수 있어요. 한 이틀만 조용히 살면. 근데요, 제가 무조건 질 때가 있어요. 무조건 질 때가. 그게 토요일 저녁이에요. 주일을 앞두고 저희 사람과 제 사이에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 납작 엎드리는 게 뭐냐면 주일을 앞두거나 설교를 앞두면 저는 무조건 깨갱이에요. 왜냐하면 집사람과 불편함을 갖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담대하게 설교할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 하루는 수요일 날인데 아침에 교회 가는 과정에서 뭔 일 때문에 제가 언성을 많이 높였어요. 근데 그날은 되게 바빠서 하루 종일 신방하고 저녁 때는 설교 순서라서 또 신방 끝나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집 근처도 안 갔어요. 저는 예배 15분 전부터 찬양을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15분 전부터. 근데 그때는 그 유아실이 강대상 바로 옆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전면 유리예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일찍이니까 그 방에 우리 집사람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애들하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보는데 느낌이 너 오늘 어떻게 하고 나갔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리 사이에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너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 너 강대상에 있을 때만 멋있어. 막 이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리가 딱 풀리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예배를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예배가 시작 전이니까 제가 그 다음 찬양을 4절짜리를 골랐어요. 그리고 성도님에게 내가 찬양을 시작하면 잠깐 자리를 비울 건데 그냥 불러라. 그리고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제가 유아실로 들어가서 저희 집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아침에 내가 무리하게 굴어서 미안해. 너무 언성을 높여서 미안해. 오늘 시간 내서라도 당신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했어. 지금이라도 받아줘. 저희 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사회 보던 사람이 들어가서 무릎 꿇는데 전 성도가 그거 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통율이니까는요. 저희 입사람이 놀래가지고 빨리 나가라. 나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안 난다. 나 창피해 죽겠다. 빨리 난리가 났어. 근데 무릎 꿇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나와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할 때 예배가 힘들어지는 성도가 있어. 예배가 너무 부득겨. 그게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심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세요. 심하게 묶여지는 분은 무조건 빨리 푸셔야 돼요. 참 신앙의 원리는 시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힘들기는 하나님하고 힘들어져요. 이게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하고 관계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너무 힘드시면 빨리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빨리 화해하시면 되고요. 먼저 손을 내미시면 됩니다. 아멘. 이 수지 기쁨의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 용납하는 공동체, 참아주는 공동체, 무엇보다도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영적인 성숙의 모습임을 알고 그 성숙함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질문합니다. 요새 감사의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되게 길어요. 6절. 근데 셋으로 자를 수 있어요.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첫째,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감사하십시오. 이거를 셋으로 엮으면, 셋을 하나로 엮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한 문장이 돼요. 끊으면 세 개.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첫째 끊어집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요, 문제가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염려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한눈 팔고 있다는 거예요. 한눈 팔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의 명지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기독교 학교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학생 간부들을 모아서 간부들, 반장, 부반장, 회장, 부반장 이렇게 한 반에 네 명을 묶어서 방학 때 전교생 임원들을 가난 농군 학교로 훈련을 들여보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회장이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시겠죠? 훈련을 갔어요. 근데 거기도 목사님이 계셔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 기억에 한쪽이 유리 창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쪽도 유리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한쪽은 유리였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그 가난 동물 학교의 목사님이 우리를 보고 바깥에 먼 산을 쳐다보래요. 그러더니 손가락을 눈과 일자로 이렇게 노래는 거예요. 일자로 이렇게. 그러더니 질문해요. 산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손가락을 조금 땡기래요. 산이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손가락을 눈에다가 바짝 붙이래요. 산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진짜 질문 들어갑니다. 갑자기 산이 작아져서 안 보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갑자기 손가락이 너무 커져서 안 보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왜 안 보입니까? 손가락을 눈에다가 바짝 대서 안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걱정한다, 염려한다, 불안한다, 잠이 안 온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히 말하면 문제에 코를 박는 거예요. 문제에 코를 박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도 안 보여. 이 세상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도 안 보여. 아무리 작은 문제인데 문제에 코를 박으면, 매일 문제만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바깥에 문 담당이에요. 문 담당.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뭐 애들이 오면 조용히 시키고 나가 놀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 담당이에요. 막내 목사라. 근데 하루는 수요일 날 선임 되신 목사님이 설교하고 전 막내라 그때도 바깥에서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임 목사님이 애가 7, 8살 정도 되는 남자 형제가 있는데 그 또래 애들이 오면 다 그 애들을 그분 사택으로 다 보내요. 교회 바로 앞이 그분 사택이에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 또래 애들은 그 집 가서 찾아가요. 예배가 중간쯤 되는데 애들이 7, 8살 되는 남자 10명이 불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불났답니다. 끌어갑시다. 소리 지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놀래가지고 어디 급하게 갔어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분 옆집이 우리 집인데. 그래가지고 몰고 가는데 그 집 현관문 갈 때까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목사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런 거 아시죠? 어항 있는데 뭐 물레방아 돌고 막 돌잖아요. 전기선을 연결했는데 이거를 뺐는지 발로 찼는지 아니면 그 연결을 약하게 했는지 이 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장판에 이렇게 닿은 거예요. 선이.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만큼 이렇게 패였어요. 타가지고. 거기서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놈들이 뛰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불났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요. 전기 맞으면 죽는댔어요. 이제 사람 죽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냐 이거래. 이게 다냐. 이거 다래. 큰일 났대, 불났대. 이제 사람 죽는데. 그래서 제가 줄을 탁 뽑았어요. 탁 물고 휙 던지고 조용히 놀아. 애들이 놀라는 거야. 불났는데 큰일이 안 났어. 전기 만졌는데 안 죽어. 애들이 놀라는 거야. 조용히 있어. 얌전하게 놀아. 그리고 제가 탁 나가는데요. 그 10명의 애들을 저를 탁 바라보는 그 눈길이 똑같았어요.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불의 사자다. 한순간에 불을 제작하잖아요. 큰일 났어요. 애들이 큰일 났는데 어른들이 가보면 뭐예요? 다 그까짓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런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심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오늘 그까짓 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뭐가 큰일이에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전혀 모르셔. 그러면 큰일이죠.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이 안 들으셔. 그러면 큰일이죠.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큰일이에요.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까짓 거예요. 아멘?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면 그까짓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세요. 그러면 그까짓 거예요. 저는 어느 날부터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절대 큰일 났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그까짓 거 들고 왔어요 고백해요. 크신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는 그까지 거라고 선언하면서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또 물어봐요. 염려만 안 하면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니까? 또 참 피곤해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요. 말꼬리를 잡아요. 기도가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풀어간다. 아멘? 문제가 생겼다?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가는가?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풀어갑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쳐보셨죠? 시험 치는데 문제가 이상해. 안 풀려. 그래서 이상하다 까뚱까뚱 하면 한 10분 전후 정도 됐을 때 출제 내신 선생님이 문을 쓱 열죠. 그리고 7번 문제 이상하지. 예, 이상해요. 그거 3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3이 아니야. 프린트가 흐려서 그래. 그게 8인데 약하게 인쇄가 돼서 그래. 그 3을 8로 고치면 풀려. 잘 쳐. 문을 탁 따는데 몇 아이가 당황을 해요. 이미 푼 애가 있어. 이건 뭐지? 여러분들, 문제가 잘못되면 출제하신 선생님이 고쳐주시지 그 문제로 시험치라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내가 당한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게 주신 것이고 궁극적으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집 살아보셨어요? 예? 제가 오래전에 쥐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20살 땐가 21살 땐가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쥐는 고소 공포증이 있대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은 적당히 높은 데 올라가면 까분대요. 아, 요 정도는 안 무서워. 근데 더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데요. 근데 완전히 높은 데로 올라가면 이 고소공포증이 단계가 넘어가면 쥐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적당히 높으면 까불고 더 높으면 가만히 있고 완전히 높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집에 가보면요, 천정들이 다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죠? 일제시대 때부터 아파트에 사셨어요? 옛날 시골집에 가면 천정이 다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룩얼룩해요. 왜요? 쥐 오줌이에요. 요새 시골에 가서 주무셔 본 적이 있어요? 차도 없는 시골. 저 최근에 그런 데 가서 한번 잤거든요. 시계 초침 소리가요. 방이 울려요. 차도 안 다니는 그런 조용한 시골에 갔더니 초침 소리가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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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요. 이게 우리가 소음 속에 살아서 초침이 안 들리는 거죠. 완전 시골에 갔더니 초침 시간이 집이 울리더라고요. 옛날 시골집 생각해 보세요. 옛날은 우풍이 얼마나 세요. 겨울이 막 코가 시립잖아요. 벽이 얼어서 얼음이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주무시려고 옷을 벗고 이불 속에 들어누워. 근데 갑자기 천장에서 쥐들이 뛰어요. 꼭 술래 잡기 하는 것처럼 뛰어요, 애들이. 그죠? 한두 마리가 이렇게 경쟁하듯이 그러면요 막 집이 울려요. 성질 급한 할아버지는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총치 같은 거 뾰족한 걸 들고 천장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 쥐들이 못 돌아다니게. 근데 소심한 할아버지들이 있어. 추운데 나가자니 춥고 가만히 있자니 시끄럽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고 이래요. 야옹. 천장 보면서 야옹. 나가는 게 춥고 가만히 있자니 시끄럽고 그러니까. 근데 느낌에 쥐들이 뜨는데 꼭 고양이만한 쥐가 뛰는 것 같아요. 천장이 막 울리거든요. 근데 아침에 쥐도 술 놓고 잡아보면 요만한 새끼 두세 마리예요. 요 두세 마리가 뛰는데 집이 울리는 거예요. 저는 염려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문제도 매일 그 문제만 들여다보고 그 문제만 묵상하면 이 조그만 문제도 우리 온 마음을 사로잡고 휘젓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을 막 휘젓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쥐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데 올라가면 맥을 못 쥐듯이 염려를 자꾸 여기다 놓고 꺼내서 묵상하고 들여다보지 마시고 그럴 시간 있으면 염려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너무 웃겨요. 감사로 그래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래. 근데 감사로 기도하래. 이게 놀라운 예수님의 감사 방법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감사는요, 누구나 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래. 문제가 해결 뒤에 하는 감사는 개나 소나 감사다. 제가 혼자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감사한다. 심각하게 병이 든 거죠. 근데 대개 모든 성도들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감사해요. 근데 성경에서 가리키는 감사는 문제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거를 알았으니 때가 되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문제가 생겼지만 결국은 이 문제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요, 놀랍게도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감사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감사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12강주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러지 않고요,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사 이래요. 그게 감사하사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감사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감사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셨군요 이러지 않고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에 나사로야 나오느라. 예수님의 감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선하게 나에게 변화가 될 줄로 믿고, 때가 되면 내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고, 미리 문제 앞에서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버스 안에서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목사님이 10년 전에 한 설교와 관계된 거예요.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수요일 날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감사하십시오, 어느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도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뭐 이런 설교였대요. 근데 그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그 설교를 듣고는 난 이제부터 무조건 감사할 거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일단 감사부터 시작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셨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문을 탁 열었더니, 옛날에는 침대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술을 이만큼 먹고 대자로 누워서 코를 골고 자더라는 거야. 순간이 욱 하더라는 거야. 욱. 365일 술 먹는 남편이니까요, 욱 해가지고 발로 걷어차가지고 한바탕 퍼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 오늘부터 감사하기로 했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대자로 누워 자는 발 밑에 앉아 무릎을 꿇고는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생각이 안 나더래요. 화가 나니까 지금요. 그래서 억지로 감사를 했대요. 억지로 화가 나는데.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 저 술 먹는 인간들이 술이 취하면 길바닥에 누워 자는데 저 인간은 술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언제나 지 집에 들어와서 저렇게 자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화가. 조금 있는데 또 하나 감사가 생각나더래요. 저 인간이 일주일 내내 술 먹는데 토요일 날은 술을 더 많이 먹어서 주일날 속이 쓰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으므로 내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봉사해도 도둑놈 들어오지 못하게 집을 딱 지키느라고 누워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한참 무릎을 꿇고 있는데 거짓말같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짜 감사가 나오더래요. 날마다 술 먹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집안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중요한 일 결정할 때 의논할 수 있는 가장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가 감사가 나오더래요. 근데 감사를 하고 났더니 하고 났더니 지가 웃기더래요. 지가 하고도. 그래서 하다가 웃었대요. 근데 그때 남편이 눈을 뜨고 보니까 발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혼자 시쭉이쭉 웃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발로 부인을 쳤대요. 툭툭 치면서. 어이, 뭐해? 발로. 그때 집사님이 당신 같은 남편 만난 게 준 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마치 전기에 쏘인 것처럼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야. 놀란 듯이. 그러더니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신실한 일꾼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사무실에 와서 그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혼 때부터 365일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거의 날마다. 부부싸움도 수도 없이 하고, 친정도 수도 없이 도망갔고, 이혼하자는 얘기도 입버릇처럼 하고, 어느 때는 술 끊게 하려고, 어느 때는 예수 믿게 하려고 북어국도 끓여주고 애교도 떨고 하여튼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야. 근데 술도 안 끊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교회를 온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대요. 인간적으로 온갖 것을 다 할 때 남편이 꼼짝도 안 하는데 감사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네요. 저는 감사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저는 그거를 고백함과 동시에 작은 일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바닥에 종이가 떨어져서 휴지인 줄 알고 주셨더니 아주 많이 알려진 목사님의 칼럼이 실렸어요. 그분이 원래는 부산 분인데 그 당시에는 서울로 옮기셨어요. 그 칼럼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의 어머니가 다리를 다쳐서 기부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놀래서 어머님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병문안을 온 거예요. 목사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이 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다리가 다쳐서 기부수를 했는데 어머니 뭐가 감사하세요? 그랬더니요. 내가 오른쪽 다리를 안 다치고 왼쪽 다리를 다쳐서 밖에 다닐 때는 이제 집행이를 지어야 되지만 집에서 움직일 때는 이렇게 깨끗발이라고 하지 한쪽 이렇게 한쪽으로 다니는데 그나마 편해서 다행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조금 있더니 야 감사한 거 또 하나 있다 그러더래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니네 아버지가 안 다치고 내가 다쳐서 감사하다. 엄마 그게 왜 감사해요? 그랬더니요. 니네 아버지는 엄살이 500단이라 이 기부스 풀 때까지 집안이 시끄러운데 내가 다치니까 집안이 조용하지 않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니. 조금 있더니 그러더래요. 또 감사한 게 있다 그러더래요. 어머니 뭐가 또 감사하세요? 그랬더니요. 내가 새해 될 때마다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이러고 견심하는데 뭐 신방 다닌다, 전도한다, 뭐 교회 행사한다 쫓아다니다 보면 꼭 마무리를 못 짓고 1년에 완독이 안 되는데 요번에 기부수를 했으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동안 올해 딱 완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저녁 때 가려고 신발을 신는데 어머니가 불편한 다리를 끌고 깨끗 발로 현관까지 나와서 야 또 감사한 게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뭐가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너무 바빠서 명절 때밖에 못 오는데 다리 다쳤다고 너희들과 손주가 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때 아들이 어머니 집을 떠나면서 그랬대요. 어머니는 감사 박사시네요. 다리 하나 다친 것 같고 하루 종일 감사를 해. 어머니는 감사 박사시네요. 한번 따라하게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감사하다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막 감사하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충남 온양 온천 분이세요. 저희 장모님도 온양 온천 분인데요. 충청도 말이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충청도 말로 뭔지 아세요? 충청도 말로. 참 멋있어요. 어쩔게요. 감사하다는데 어쩔게요? 지가.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감사하다는데 어쩔게요?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은 병원에 계신 원목이시죠? 제가 요새 염려가 있어서 입맛도 없고 잠도 못 자요. 무슨 약을 먹을지 좀 목사님이 알려주세요. 혹시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기도라는 알약과 감사라는 알약을 식후 30분 후에 하루 3회 꼭꼭 복용하세요. 우리나라 약봉제 써있죠? 1일 3회, 식후 30분. 그쵸? 걱정하지 마시고, 들여다보지 마시고,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되,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하면 결론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대요. 근데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군인이 성을 막 물샐 틈 없이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지키냐? 하나님의 평강으로 무엇을?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킨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응답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또 하나는요, 문제를 놔두고 나를 바꿔주세요. 나의 관점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세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제가 신학생 때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쌀 떨어졌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저께처럼 기도했더니 누가 쌀 한 가마니를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또 갔다 왔더니 쌀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집사람 신발에 또 구멍까지 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이 가난도 하루 이틀이지. 그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나갔다고 그래서 두 시간만 나갔다 와 당신.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는 하나님께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 되려면서요. 그래서 순종하고 신학교 갔는데 목사 되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두 시간을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눈을 딱 떴는데요. 누가 쌀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요, 제가 변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 시간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나니까 크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 시간 씨름을 하고 나니까 문제는 있는데 내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되게 웃겨요. 제가 속으로 기도하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며칠 굶어도 안 죽어. 쌀 떨어진 게 화가 났었는데 속으로 며칠 굶어도 안 죽어.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목사가 굶어도 봐야지. 그래야 성도들 속에 힘든 성도, 가난한 성도, 아픈 성도 진짜 마음으로 위로하고 신방 가서 기도할 때 진심으로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 이런 고생도 안 하고 무슨 훌륭한 목사가 돼. 갑자기 쌀 떨어지는 게 훌륭한 목사 되는 코스처럼 느껴져. 하나도 안 변했는데 제가 변한 거야. 문제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늘의 평강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제 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문제가 생겨서 밤새도록 뒤척였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새벽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냥 있는데 마음이 편안한 거 경험해 보셨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단단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단단. 그래서 이 하루를 뭐 거뜬하게 살아나는 거야. 밤에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잤는데. 그런 경험 없었어요? 저는 문제가 생겨서 잠을 잘 못 잤었어요. 매일 2시 반에 일어났어요. 힘든 교회 갔으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뭐 하나 딱 걸렸는데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항상 체한 느낌에 뭐가 딱 걸려서 날마다 2시 반 일어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어느 날요 그런 거 있죠. 사이다를 발떡발떡발떡 마시고 트름을 아주 심하게 하면 시원한 느낌이 있죠. 아, 있어요. 꼭 칠성 사이다를 마셔야 될 때. 꼭 그놈이 낀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뻥 뚫리면서 시원한 거예요. 교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때부터는 문제에 대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뭐 괜찮아. 때가 되면 돼. 근데 몇 달이 지나서 싹 해결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해결돼서 시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더듬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미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문제를 버틸 힘도 주시고요. 문제를 뚫고 나올 힘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이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지킴으로 놀라운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서 넉넉히 버틸 수도 때가 되면 뚫고 나올 수도 더 나가서 승리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명령의 말씀을 여러분이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 버티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승리도 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중요하다. 마음에 새겨라. 아멘하라.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단단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 순종 안에서 그 끝에 영광과 아름다움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